이사야서 23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그 직분자에 관한 설교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다시 이사야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3장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23장 1절 위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의 작은 제목이 뭐라고 붙어져 있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혹은 예언,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로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왜 시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붙였는가 하면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냥 기억하시라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 혹은 우리식으로 그 옛날을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방법은 도시 국가예요. 성읍이 하나의 나라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팔레스틴이 길지 않습니까? 팔레스틴이 긴데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 방향에 이제 지중해가 펼쳐지잖아요. 그 지중해 펼쳐지는 그 연안을 페니키아 해변, 페니키아 연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 국가 성읍이 두로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금 작지만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두로하고 시돈은 늘 같이 붙어 가거든요. 그래서 두로하고 시돈을 다 뭉뚱그려서 두로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해를 조금 쉽게 하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중국하고 홍콩. 홍콩이 중국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헷갈리시죠? 홍콩은 중국에 속해 있어요. 반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반환이 돼서 중국에 속해 있는데 홍콩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홍콩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중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은 중국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중국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홍콩 사람들 중에는 중국을 싫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한 나라인 거죠. 그런 것처럼 두로와 시돈이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는 그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해상무역하는 나라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두로에 와서 물건을 팔고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고 그래서 두로가 돈을 벌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마다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땅을 만들고 자기들의 성읍을 짓고 그래서 제가 뭐 고려성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식민지까지 있던 거예요. 두로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 곳에 있는 식민지가 어딘가 하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스는 요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하실 거고 이 다시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에요. 네, 거기까지 펼쳐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두로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패권 국가예요. 힘 있는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야, 다른 나라는 다 멸망해도 두로는 안 멸망해. 그러니까 두로도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절과 8절 같은 데 가보면 무슨 질문이 있는가 하면 야, 이 두로가 멸망할 거라고 누가 계획했느냐? 감히 누가 계획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계획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다. 그러면서 두로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멸망당하는 두로의 모습을, 그러니까 두로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다른 나라 주변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아, 두로는 끝이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두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상을 하는 건데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두로예요. 두로가 옴삭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가와 있어요.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다시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펴시면서 보세요.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시스를 이야기할 때에, 다시스는 제가 스페인 쪽이라고 그랬어요. 지중해 맨 서쪽 끝이에요. 거기도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 다시스가 속박하면서 없어질 것이다. 속박하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말은 자유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시스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이라고 부르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스를 볼 때에 측은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다시 잘못 읽을게요. 한 부분을 왕창 빼버리고 읽을게요. 10절. 딸 다시스여, 너를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라. 말 돼요 안 돼요? 아니, 다시스한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야, 너희가 이제 자유를 얻을 거야.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뜻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연상할 수 있는 것을 그림을 그려줬어요. 나일이 강을 범람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것처럼 너희가 자유롭게 다닐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일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상상을 하게 하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자주 보아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일이라고 하는 이 강은 이집트의 강이잖아요. 아주 큰 강이잖아요.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정말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잘 되는 곳인데 거기가 잘 되는 이유가 땅이 비옥하기 때문은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이 비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무리 그래도 뭐 물이 있어야 비옥하게 된다는 거는 알지만 맨날 이렇게 물이 넘쳐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강 둑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이라도 나일강 강에 둑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높든 낮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강물이 지나 흘러가다가 먼 상류에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범람을 하게 되죠. 흘러 넘치게 되죠. 그래서 그 강둑에 물이 흘러 넘치면 흘러 넘친 물은 어느 일정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에 강둑이 있어서 두로가 통제하고 있었지만 자유롭게 그 강둑을 넘어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다시스는 자유함을 얻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이 10절 끝에 가서는 또 이런 단어를 써요. 속박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기서 이 속박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단어는 알아요. 속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다 그런 뜻인데 그 속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끈. 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끈, 허리띠 이런 것처럼 끈띠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다시 상상을 해서 반대로 유추해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두로가 다시스를 끈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묶여있는 그 다시스가 그 끈이 잘라지고 그 끈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이 멸망을 하니까 대한민국 만세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일본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만세가 됐고요. 대한민국처럼 그 국가의 그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도 있겠지만 국권까지는 잃어버리지 않아도 정말 남태평양에 있는 대동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힘들게 살았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일본이 망했다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졌다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냥 해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스러운 것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다시스가 자유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로가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중해는 누가 장악을 했어요? 두로가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는 바다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으쓱한 거예요. 우리만큼 바다를 잘 아는 사람 없어. 우리가 최고야. 너희들 우리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자만하고 거만했고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나라들은 두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런데 그 두로에게 지금 막다른 골목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두로야 네가 진짜 그 바다의 대장이야? 내가 손을 필 거야. 내가 손을 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피는데 어디다 손을 펴는가 하면 그 바다에게 손을 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4절 말씀에도 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절과 4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4절에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죄송해요.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4절에는 정관사가 없이 그냥 바다예요. 그냥 바다를 가리켜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두로 이 바다에서 네가 자신 있다고? 한번 해볼래? 내가 얘기해볼까? 내 손 한번 펼쳐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가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열왕기상을 가지고 새벽 묵상이 끝났어요. 이제 화요일부터는 열왕기 하를 가지고 하는데 열왕기상에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긴 얘기는 다 뺄게요.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힘을 쓰는가 하면 산 위에서 힘을 씁니다. 산 위에서는 힘을 써서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하면 맨날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싸우지 말고 유인해가지고 이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 신이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평지에서 싸웠더니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해요. 하나님은 산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평지에서도 하나님이에요. 비슷한 것처럼 두로가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바다만큼은 우리 신이 최고야. 바다만큼은 우리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한 두로를 향하여서 내가 손을 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가나안에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11절 뒤에 붙이시는 거예요. 후반부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명령을 했고 가나안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언제적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의 전쟁을 치르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내가 쫓아냈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에 명령을 내려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바다에 내 손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부분이 자녀일 수 있고 그 부분이 건강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학력일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솔직하게 우리 아주 솔직하게 마이크 조금 떼놓고 솔직하게 우리 한 구석에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있어요. 우리가 그거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거 건드시는 거예요. 너 그거 믿는다고? 학력을 놓고 이야기해? 돈 갖고 놓고 이야기해? 너 재주 갖고 놓고 이야기해? 한번 해볼래? 하나님이 손을 펼치신다면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세 번째로 12절에는 시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시돈이 희락이 없는 시돈, 즐거움이 없는 시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르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조금 아쉬워요. 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는 좀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10절하고 11절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두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스에 관한 이야기, 자유를 얻을 거다. 너한테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멸망하면 자유 얻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지중해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손을 펼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가서는 이르시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And he said.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예요. 그 말은 지금 앞에 10절과 11절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또 있어. 그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있어.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시돈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돈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시돈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르는 단어를 보세요.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녀 딸 시돈아라고 하는 말은 처녀의 딸 시돈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바꿔야 돼요. 그 부분은 진짜 아쉬워요. 처녀의 딸 시돈이 아니라 시돈의 딸 처녀예요. 순서가 시돈의 딸 처녀인데 그 처녀에 대해서 그리고 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학대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돈이 두로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중국과 홍콩 같다라는 말이에요. 두로 때문에 시돈이 살았거든요. 근데 두로 때문에 시돈이 살았고 즐거움을 누려왔는데 시돈이 그러면서 동시에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억압을 받고 있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고요. 법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적인 것, 윤리적인 것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었어요.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에게 이야기하기를 시돈아 어떡하니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즐거워할 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즉각 질문을 해야 돼요. 억압 가운데에서 풀어나는데 즐거운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시돈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두로 때문에 살아요. 두로에게 학대를 받고 있지만 두로 때문에 살아요. 그 말은 억압을 당해서 싫기는 하지만 두로가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돈은 힘들기는 하지만 괴롭기는 하지만 속상하기는 하지만 두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멸망을 한다면 이 시돈은 희락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차라리 나 억압받는 게 억압받아도 되니까 두로는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 얘기를 드려볼까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아니 뭐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궁핍하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시돈은 두로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두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말은 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돈과 더불어서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도 하나님과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이 시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 시돈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즐거움이 이제 사라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12절 뒷부분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띔으로 가라. 거기에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띔이라고 하는 데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지중해가 서쪽 방향으로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중해 들어가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브로가 기띔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서 저 구브로로 가라 시도나. 그런데 거기 가도 평안은 없어. 거기 가도 평안은 없어. 두로가 멸망을 할 거니까 너 거기 가서 살아. 그런데 거기도 평안이 없어. 이 말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 보십시오. 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쁠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그것이 두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멸망하면서 생기는 그 일들이 세 가지의 일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만 그때 당시에 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앞에 자막 있어요. 갈대아를 보라 그래요. 13절 보세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갈대아를 놓고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갈대아는 어디에 있는 곳일까? 앞에 지도 만들었어요. 지도를 여러분 가져왔는데 여기 켈디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빨간 데 있는 데가 켈디아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에 큰 광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갈대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앞에 1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 헷갈립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아니, 저렇게 좋은 데서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다. 즉, 아수르가 갈대아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뒷부분은 그 갈대아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고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갈대아 사람들이 두로를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고 황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두로에게 있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인가 하면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이 된 거예요. 이미 멸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갈대아 사람들을 데리고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 이사야서를 가지고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수르는 정복 전쟁을 하면서 민족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또 전쟁에 앞장세워서 또 정복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을 앞세워서 또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두로라고 하는 그 지형은 동쪽으로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지만 동쪽으로는 산맥이 있어서 외적들이 넘어오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는 동쪽은 걱정을 안 해도 됐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중해에서만 열심히 살면 됐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갈대아 사람들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있지요. 그냥 사회적인 예를 그냥 들을게요.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뭐 중소기업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직원들도 몇백 명 되고 그러면서 직장에 움직여가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 같이 회사를 시작했던 그 사람이 20억 원을 횡령을 하고 30억 원을 횡령을 하고 그러면 회사가 휘청거리지요. 당연히 휘청거리지요. 그 생각을 이 사장님이 회사를 세웠던 사람은 애시당초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을까요? 예견했을까요? 아니에요. 말로는 예, 사람 안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 이야기 하나 할까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쯤 되는 일이에요.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물론 나당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나라가 아니었으면 고구려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이후에 이제 2세들, 3세들이 이제 중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신하로 관직을 얻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당나라가 장안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정복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어느 나라에서 반역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장군을 하나를 세워서 보냅니다. 그 장군이 고구려 후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고선지입니다. 고선지라고 하는 이 장군을 세워서 기병 만 명을 데리고 이제 정복을 가고 있는데요. 이 전쟁사는 실제로 세계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유럽에 제가 프랑스 분이신지 영국 분이신지 작가의 출신 나라는 잊어버렸는데 그 전쟁사, 유명한 전쟁사에 세계 전쟁사에 나폴레옹 대왕이 알프스 산맥 넘으면서 전쟁을 치렀던 그 전쟁이 있어요. 그 사건과 맞먹는 사건. 맞먹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긴 분명히 영어로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Korean General, 한국 장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갔는데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와칸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와칸 계곡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성이 칸시르라고 하는 성이에요. 칸시르라고 하는 성은 그냥 난공불락입니다. 절벽 위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말고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도착하는 길은 외길이에요. 산을 꼬불꼬불 돌아서 올라가는 외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성을 이 고선지 장군이 멸망을 시킵니다. 함락을 합니다. 자, 보세요. 고구려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고구려 이미 멸망했습니다. 칸시르 성 입장에서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에도 없습니다. 엄두에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없어요. 그런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사람 고순지를 통하여서 그 칸시르 성이 멸망이 되는 거잖아요. 함락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두로는 갈대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갈대아를 멸망시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아를 사용해서 두로를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야단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결단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대아가 두로에 와서 했던 일들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놓았던 이 문장이 세 문장이에요. 앞에 자막 있잖아요. 그들이 망대를 세웠다. 두로에 와서 갈대아가 두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궁전을 헐다. 여기서 헐다라고 하는 원뜻은 뭔가 하면 밟아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궁을 밝아 벗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장, 외장 할 것 없이 금, 은으로 붙여져 있는 거 다 뜯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홀딱 벗겨져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황무하게 하다. 이게 세 가지의 짧은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무리 자랑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때려서라도 회복을 시키셔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10절에서는 다시스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14절에서는 슬피 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가? 예, 다르죠. 다시스의 사람들은 속국으로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지만 속국이었다 할지라도 두로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죠. 해상무역하는 사람들. 자기 배를 가지고 두로에 와서 자기들의 물건을 팔고 거기서 새로운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서 팔면서 무역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 두로를 믿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괴롭히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졌던 바로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시켰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끝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고 끝이다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쓸데없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고 제자들이 그런 소리하고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웃기고 있네 이거예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다만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젠가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저 예수쟁이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기는 무슨 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고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오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불로 심판한다고 아유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나처럼만 살면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아니 속으로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잦은 시간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어떨 때는 돈이 좀 없고 어떨 때는 몸이 좀 아프고 어떨 때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마치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한숨을 치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내 실력, 내 돈, 내 건강, 내 자녀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 말아놨어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